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희생을 앞두고 이 땅에서 최후로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면서 바로 자신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유월절 제물이 되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와 함께 이제부터는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자신의 희생의 죽음을 유월절처럼 확실하게 기념하라는 강곡한 당부를 상고한 바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 앞에 나타났던 마귀는 이 마지막 밤에 더 강하게 주님을 유혹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희생이 속죄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혹의 음성이 수없이 주님의 머리를 어지럽혔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상고하게 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주님의 가장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이 마지막 밤에 있어야만 했고 그러한 고독과 고통과 슬픔에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이끄셨던 제자들조차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 육신으로서의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죽음과 어둠의 공포를 홀로 맞으며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철저한 의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범이심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스가랴서를 인용하시면서 고난으로 나아가실 사실을 마지막으로 다시 예언을 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는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찹찹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철저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숨을 걸어서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은 그러한 육신적 과신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런 장담이 얼마나 연약하게 무너지는가를 연이어서 살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인 36절에서 46절 그리고 잡히시는 모습 47절에서 56절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 57절에서 68절의 내용들을 다음으로 미루고 주님의 이 비극적인 예언의 성취를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같은 신앙 속에서의 어리석음을 살피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바른 믿음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슬픈 마지막을 예언하시지만 여기에도 주님은 소망을 약속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비록 예수도의 죽으심이 예언되긴 했지만 만찬은 조용하고 온화한 가운데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대로 유월절의 만찬 행사의 마지막 시편의 찬양을 드리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에 봤습니다.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태껏 짧지 않은 3년이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온 그들에게 서운한 말씀을 주시고 계심이 제자들에게나 베드로에게 조금은 마음을 상하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단히 제자들은 섭섭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이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가 3년 이상씩이나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오늘 당신들이 다 주님과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 그런 것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 속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버리지 않을 것과 자신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배신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과 베드로가 모두가 다 부정했을지라도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주님께서 나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될 정도로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지고 나 자신이 주님을 버리거나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은 후에 더욱 겸손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음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순결하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철저하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심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간음이나 살인죄가 없었다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을까?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배신한 사람을 절대로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얼마나 수없이 사랑의 주님을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경건치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역시 같은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주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수없이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이제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러한 연약함에도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그리고 위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 육신적인 용기와 그것의 부질없음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33절이거든요. 여러분, 대개 신앙생활에 불타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당시로서는 분명히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의 약함을 대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은 절대로 신뢰할 것이 못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의 문제점은 뭡니까? 나는 내가 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뼈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해도 될 것인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말을 앞에 덮으심으로써 은근히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누구누구는 그렇지만 나는 하는 식으로 남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성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수시로 느낍니다. 바른 신앙은 언제나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애쓸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을 넣는 것 자체가 죄악의 품성입니다. 이 찬송가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272장 2절에 보니까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령 편당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우리 어떤 성도 간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이렇게 찬양에다가 넣은 걸 보면 참으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34절이 그랬고요. 이 말씀을 마가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30절에 그랬다고요. 닭은 대단히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닭만큼이나 이 동틈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짐승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동트기 전에 이 밤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의 특성처럼 참으로 참으로 내게 말하는데 너는 그럴 수가 없어.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여기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말의 특성상 완전히 부인하는 의미를 뜻합니다. 뒤에서 이 부분을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내용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74절에서 봅니다. 이것은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혈기와 성격으로 움직이는 베드로 사도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야 박해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만용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먼저 큰 소리 쳐놓고 보는 남들을 깎으면서 자신을 세우려 하는 자세는 밤낮 참소하는 마귀의 기질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특성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 기독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에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은 다시 23절에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행동을 하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대단히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여 큰 소리치는 사람은 반드시 실족할 수 있음을 믿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으로 어떤 극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은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언제나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씩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앞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의 나약해짐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강건하게 말씀에 세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실족하는 모습을 복음서들에서 묘사하는 내용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경계로 삼았으면 합니다. 한 몇 가지 보겠는데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대상이 대부분 하녀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9절 중간 보십시오.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71절 중반절에도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어디서나 앞서고 나서기 좋아하고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는 당시의 권력자들 앞이나 군인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가장 미약한 여자 하녀들 앞이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말에 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디스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파이디온 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파이디스케 하면 여성이 돼가지고 어린 소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디스케가 의미하는 내용은 소녀, 여성 노예나 종, 하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글에 비자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거나 세상을 기준한다면 용기를 잃게 되고 나약해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는데 예전 같으면 스승을 잡아 끌고 가는 군인들에게 항의하고 나설 것 같은데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고 멀찍한 곳에도 예수님의 되어지는 상황이라도 지켜버리는 안타까움은 베드로로 하여금 한없이 나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나약해지는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예수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이지만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라는 말씀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가복음 14장 71절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관계를 저주까지 하여 부인하게 되는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이유를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할 믿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주님을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버린 모습임을 보는 겁니다. 왜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는 영적인 과제인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역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의 두 번째 속에서 보는 것은 대개의 경우 베드로는 불을 쬐는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 쬐는 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실지 모르지만은 본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이 없지만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사실을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 상반절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리고 2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한 베드로에게는 밖에서 스며드는 한기보다는 마음의 추위가 그를 더 춥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색하게 자신과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지만 마음은 시베리아와 같았고 그의 입으로 내뱉는 말들도 차갑고 냉정한 부정적인 언어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전부가 부정적인 자기 부정이요 주님 부정임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따스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출 때 비로소 따스함과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함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 속에서 보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9절에 그랬고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1절 그랬는데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73절이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말하기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거예요. 말소리를 가지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베드로에게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남들이 너는 그 당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어. 나는 예수님과 한 당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역사를 부인해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극한 마귀의 흔들매 빠지면 이런 비극적인 저주를 자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엮어온 나의 인생이 없었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멸망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과거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의 실수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아주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세 가지가 다 달리 나타납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7절 하반절이고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것은 58절 하반절이고요.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60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들립니까? 첫째는 누굴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부인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를 부정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너를 부인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의미가 없어지고 너라고 하는 이웃의 관계도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자리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없는 무의미와 무가치의 시간과 공간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순간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순간이 되고 만다는 거죠. 반드시 주님과 바른 관계 회복만이 나와 너를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랑과 화해와 기쁨의 교제가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과 다시 얼굴을 대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고요.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보다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절망의 순간 주님을 멀찍이 보내버린 탕자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말씀을 회상하게 될 때 회개를 가능케 하고 떠나온 먼 자리를 돌아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걸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면 다시 그 얼굴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을 묵상해서 처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너무나 멀리 있다고 의식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비록 실수했으나 회개했기 때문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있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는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달근 새벽을 알리는 동물입니다. 오늘도 동틈을 알리는 베드로를 회개시켰던 닭소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일깨우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동일한 소리여야 합니다. 닭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회개의 계기로 삼는다면 대단히 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5절 하반절에 그랬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결국 어둠으로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비극으로 들어간 것은 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어둠 속에서 심히 통곡하는, 세상 속에서 통곡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의 자리를 다시 찾아온 차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다 어둠으로 나갔지만은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한 사람은 영원히 영원히 그 어둠 속에 저주로 묻혀버리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회개하면 버려지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버려지는 이유는 오로지 회개치 못한 어두운 마음의 결과일 뿐이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는 삶은 우리의 두뇌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용기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버림을 예언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부활을 또한 약속하시는 주님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외형적으로 가진 견고함이라도 결코 큰 소리칠 수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약한 것이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알아서 더욱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든지 한 신앙인 속에든지 반드시 성취되며,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믿음이 될 때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어서 어린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는 경계를 자신의 교훈으로 삼아서 늘 영육간에 강건한 하늘의 군사로 살고, 주님의 명령 속에 나를 철저하게 의탁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이 땅에서도 확신으로 누리고 천상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